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뚝락 10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네, 여러분 10월 4일 대체 공휴일 잘 쉬고 오셨죠? 저랑 이지상 기자는 방금 전에 유튜버로 활약을 하다가 네. 예, 또 바로 또 팟캐스터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거 방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방금 동남아 수공연을 마치고 네. 돌아오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저희가 네. 또 두근두근 신메이커 촬영을 하고 네. 바로 이어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곧 나갈 신메이커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대단한 분을 섭외했잖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만관부
짜자잔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네. 중앙일보 국제부 이유정 기자와 함께 국제 정치사의 중요 인물로 남게 된 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이자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인데요.
네,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거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직에서 내려왔는데요. 스스로 물러나는 최초의 총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지난 2005년부터 16년간 총리로 재직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리더로 언급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서 독일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줄 중앙일보 이유정 국제기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평소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평소에 뭐 뉴스 찾아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접한 정치인이긴 한데 사실 사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퇴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잘 안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뭐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기사를 쓰고 하니까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개인적으로도 참 흥미로운 점이 많은
인물이에요.
네, 인물이면서 또 한 명의 또 정치인이면서
네.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서울시장 선거 후보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당을 가리지 않고 존경하는 정치인 혹은 지향하는 정치인으로 앙겔라 메르켈을 많이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당 당을 넘어서 왜 이 정치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언급을 하는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앙겔라 메르켈은 누구인가 인물 기본 정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름은 앙겔라 메르켈, 직업은요 독일 전직 총리, 예,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동독 출신이자 첫 여성 총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자님 어떤 사람인가요?
네. 메르켈 총리는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 만에 동독 브란덴부르크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은 템플린이라는 그 동독 지역에서 그 자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시는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기 때문에 전후 시절이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기 전까지 그 많은 주민들이 동서독을 그 서로 이주를 하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목회 활동을 위해서 여러 군데 그 지역을 돌아다니셨고 또 동독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도 그 목사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에서 이제 보수 성향에 해당하는 기독교 민주연합당에 나중에 메르켈이 입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조합으로 계속 삶의 이력이 가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그 메르켈은 과학도입니다. 그래서 그 현 라이프치 대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양자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닥터 메르켈이라고 불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도 한때 이제 물리학 법칙을 비유해서 질량이 없으면 깊이도 없다. 이게 뭐 과학이나 정치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는 동독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물리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었고 이듬해 1990년 36세의 젊은 나이로 그 정치단체 그 민주주의의 출발이라는 어떤 그 대변인이 되는데 그 해에 그걸 기화로 김인년 전당대회 참석을 해서 헬무트 콜 그 나중에 총리죠.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같은 해 12월에 독일 선거에서 김인년 소속으로 출마해서 48.5%의 지지율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거의 초특급 초고속 그 정치 입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2000년 기독민주당 첫 여성 당대표가 되면서부터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방금 전에 이제 이유정 기자가 뭐 보수적인 정당 소속이고 이런 게 이례적인 거다, 특이한 경력이다라는 걸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독일의 정치 제도를 먼저 살짝 이야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유정 기자가 독일 정치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정보는 독일은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거대 정당이 국회나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그 정당끼리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내각제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독일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을 그 경험했었던 네.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한 개 당이 그 장악을 해서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를 최대한 기피하는 정치 체제를 계속 이제 다듬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이면서도 다당제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점차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의원 내각제이면서도 연정 그 구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한 당이 그 독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당제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양쪽의 양당이 국권이 좀 크고 그리고 연정이라는 거는 정말 좀 낯선 개념이긴 하거든요.
네. 네. 몇몇 대선주자가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실현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정당끼리 손을 잡고 정부를 같이 구성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다당제를 보장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당제처럼 이제 거대 여야가 이제 그 교체되면서 네. 정권 교체가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연합을 연정을 협상을 해야만 내가 선거에서 승리했더라도 그 총리로서 내각 구성 권한을 갖게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소속이 되어 있었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 줄여서 기민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독사회당은 기독민주당의 자매 정당이고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민연이라고 앞으로 통칭을 할게요. 그래서 기민연은 뭐 정당 색깔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당 그 메르켈 총리 시절 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은 중도 좌파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적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독일에서 우파는 기민연, 좌파는 3인당으로 큰 두 개의 정당이 중심을 잡고 있고요. 네, 여기에 조금 작지만 강한 정당들이 계속 붙어서 연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환경 어젠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연합 구성의 캐스팅 보트가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좌파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당.
네. 네. 우파 정당 중에 강소 정당으로 자유민주당, LDP라고도 하는데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친기업 정당인데요. 오히려 김인년보다는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약간은 진보적이어서 조금 구분이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당도 우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녹색당 또는 자유민주당과 어떤 식으로 김인년 또는 그 사회민주당 3인당이 결합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역학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생겨났는데 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EU에서 뭐 독일이 탈퇴하자 뭐 이런 입장을 앞세우고 있어서 약간 포퓰리즘 우익 정당,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막 이제 부상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대한당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정당이 독주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20번의 총선이 치러졌는데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긴 게 단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밖에 없었다.
네. 네. 1957년 그 3대 총선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가 이끄는 이제 김인년이 497석 중에 270석을 얻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17석을 얻은 독일당이라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소수 당하고 연정을 꾸렸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연정은 기본인 거네요.
네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독일은 뭐 극우, 중도 우파, 중도 좌파, 극좌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양한 성향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고 그 정당들이 총선 때마다 연정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면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당이 있으면은 각자 사안에 대한 어떤 이해 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16년 동안 총리직을 앙겔라 메르켈이 맡았어요. 그 어떻게 16년이나 총리를 맡을 수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네, 어려움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16년 동안 네 차례의 총선 중에서 항상 이 그 연정 협상에 되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메르켈도.
네.
그래서 뭐 그 2005년부터 2021년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네 차례의 선거에서 집권을 했는데 이때마다 이제 뭐 3인당 아니면 다른 그 당들하고 그 협상을 해야만 의회에서 과반을 획득을 해야만 자기가 이제 총리로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난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집권 때가 2005년인데 그때도 김인년하고 야당인 3인당이 4석 차이밖에 안 됐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입김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연정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정부 구성 권한이 차순이한테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장관 어디 뭐 배분하겠다 이런 거를 그 적절한 안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정부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뭐 메르켈 총리의 장점이라고도 하는데 야당의 그 어젠다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 정치 구조에서 온 것도 있고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또 작용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위기를 계속 넘기게 됩니다.
네, 그 메르켈 리더십 스타일을 표현하는 말 중에 실용주의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하더라고요. 그 메르켈이 몸담고 있는 기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까 이유정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좀 정파를 초월한 선택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설명이 있던데 그 재임 기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고 메르켈 총리가 임기 중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큰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 이때마다 그 메르켈 총리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보여줬던 게 장기 집권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굵직한 사건으로는 뭐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그 쭉 돌이켜보면 유럽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듬해 2009년에 유로존 금융위기가 있어서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네.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네네.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그 중동의 민주화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중동 정세가 어려워지면서 2015년에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유럽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또 한 번 그 정치 그 시험을 받게 되고 또 2016년도에는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지난해부터 쭉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런 그 위기를 무난하게 그 넘겨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유로존 그 금융위기 때는 그리스랑 이탈리아에 굉장히 강하게 긴축 정책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안 그러면 유로존에서 퇴출시키겠다.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하고 같이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랑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무슨 새로운 나치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내정 간섭을 하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메르켈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EU라는 이 유로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항상 강조를 했던 게 EU를 살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였고 EU의 단결, 유로존을 한번 띄웠기 때문에 이게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가 메르켈의 대표적인 그런 그 말인데요.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그 부채 구조조정을 시켜서 부채를 좀 털어내고 이런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민 정책 같은 경우는 그 메르켈 총리가 난민 포용 정책을 편 대표적인 그 유럽 리더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졌을 때 메르켈 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우리 독일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걸 구호처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난민들을 받아주고 수용하더라도 우리에겐 큰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득을 많이 하면서 독일이 거의 100만 명의 난민을 그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당시 유럽이 이 난민 문제로 굉장히 불안정했는데요. 결국은 영국의 EU 탈퇴, 뭐 프랑스의 파리 테러,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지나치게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거 아니냐,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하면서 퇴임 압박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메르켈은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이제 고수를 하다가 너무 이제 압박이 강해지니까 야당 쪽에 또 의견을 수용을 해서 난민 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터키와 EU를 협상을 시켜서 터키가 그 난민을 많이 받게 하는 정책으로 결국은 전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EU를 중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EU 안에서 독일의 존재, 앙겔라 메르켈의 존재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그 존재감이라는 게.
네, 아무래도 유로존에서 독일 그리고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도 있었으니 영국, 프랑스의 비중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제 규모가 일단 독일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순인데 영국은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그 리더라고 할까요? 네. EU를 이끄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도 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메르켈이 또 EU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그런 금융위기나 난민 문제 이런 거 있어서 주도적으로 프랑스랑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 EU를 유지하고 이게 깨지지 않도록 그 단결시킨 그런 리더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했는데 그 시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을까요?
네. 메르켈 총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또 수식어 중에 하나가 무티 그 엄마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올해 그 조사한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 퇴임 직전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거의 75%까지 나오는 그 공영방송 아에르데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75%요?
네, 와. 긍정평가가 75%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가 9월 그 22일 지난달이죠. 전 세계인을 이제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6개 국가의 지도자 중에 메르켈이 압도적으로 77%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호감을 좀 얻는 지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으면 총선 결과도 기민당이 잘 나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총리로서의 그런 사람들의 호감은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새삼 16년이 참 긴 시간이다라는 걸 느꼈던 게 메르켈 전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이 4번 바뀌었다라고 해서 와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새삼 놀랐거든요. 그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4명의 대통령이랑 정상 외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 총리가 5번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상 외교하면서도 좀 뉴스가 많지 않았을까? 스토리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메르켈이 부임하는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이 4번이 바뀌었고 네. 뭐 프랑스도 4명이 바뀌었고요. 보통은 이제 한 4-5명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같이 계속 쭉 임기를 했었던 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네. 네, 대통령입니다.
계속 함께했다.
네. 네. 좀 결은 다르네요. 네. 네.
그 메르켈 총리가 과거에 그 자전거를 타다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무릎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개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 푸틴 대통령이 약간 정상 외교할 때도 맨날 지각하고 약간 좀 무례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메르켈 총리랑 푸틴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 큰 사냥개를 갑자기 들여보냈다고요. 푸틴 대통령이.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약간 그 푸틴 대통령은 KGB 출신인데 과거에 메르켈 그 총리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난 알고 있어라는 걸 좀 암시하는 약간 그런 일화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약간 기선제압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르켈 총리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소만 띄운 채로 근데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공포심은 굉장히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그냥 있다가 넘어갔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푸틴이 남성성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다. 러시아가 가진 게 이게 전부니까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 현장에서 뭐 불쾌감을 드러낸다거나 강하게 어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조용히 한마디로 소위 팩폭이라고 하죠. 네. 그런 그 강인한 면모도 보였다. 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사진으로도 네네, 봤어요. 저도. 네. 근데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쭉 앉아 있더라고요.
네. 또 그 당연히 독일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나토 그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그 미국과 EU 국가들 그 나토 동맹국들은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할 거라고 하지만 사안별로 긴장감을 조성을 했었던 시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르켈 총리가 그 독일은 물론 EU를 그 대표하는 그 블럭에 안보 내지는 뭐 소위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또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에 끌려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 정부였어요. 미국이 이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러시아와의 좀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 국경 인근에 있는 국가들을 나토 군으로 편입하려고 했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반대를 하면서 이게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메르켈 총리가 재임 중에 중국을 굉장히 많이 방문할 정도로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국과 독일이 경제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중국을 재임 기간이 16년인데 12차례나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발발 이후에도 유럽 국가 중에 중국에 처음으로 전 세계를 띄운 게 독일이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독일이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각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독일 기업이 지금 5천 곳 정도가 중국에 진출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독일의 5년 연속 최대 교역국으로 기록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철저히 경제적으로 실리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2019년 9월에 리커창 총리를 베이징에서 이제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 베이징 한복판에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그때 한창 있었는데 네. 그 시위와 관련해서 홍콩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베이징 한복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게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정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용주의, 실리주의 그리고 본인이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유럽의 어떤 자존심을 수호하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도 또 다시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어떻게 16년 동안 집권을 할 수 있었는지 그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특성이나 뭐 그 외교에서 어떤 또 외교력을 발휘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지사항을 듣고서는 앞으로 독일은 어떻게 되는지 또 유럽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해보는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셨죠?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컨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공식 이메일 주소인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김효은 이지상 기자 그리고 중앙일보 이유정 국제기자와 함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얘기 좀 궁금했는데 여성 정치인으로서 앙겔라 메르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참 험난하게 쉽게 정치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치를 도전했을 때 독일에서 그런 언론 아니면 상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콜의 영원한 사춘기 소녀라는 둥, 네. 뭐 자식이 없어서 책임감도 없는 여자라는 둥.
또 콜은 헬무트 콜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헬무트 콜과 함께 이제 정치에 입성했으니까 콜의 영원한 사춘기 소녀, 뭐 자식이 없어 책임감도 없는 여자, 가련한 여인,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봤었거든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받게 되는 좀 의견, 편견 이런 것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메르켈 총리가 보수당에 또 소속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그 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통일 독일이 된 이후에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환경이었고 남성 정치인들이 일색인 곳에 어린 그 여성이 37살에 그 최연소 여성 장관이 됐거든요. 또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아냥거리는 수식어 내지는 좀 사생활적으로 좀 이렇게 그 수식어가 붙는다든지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헬무트 콜 총리에 의해서 특혜를 받은 그런 뭐 불쌍한 사춘기 소녀라든지 이런 그 콜의 그 소녀 이런 별명이 많이 붙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생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이나 결혼을 했고 또 자녀가 없어서 책임감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장관을 하면서 업무로서 돌파한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8년간을 헬무트 콜 총리 시절에 장관으로 재직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강단 있는 그 결정을 했었던 게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켰던 헬무트 콜 총리를 김인년의 올드보이, 김인당의 올드보이다 물러나라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거든요. 그 1999년도에 김인당이 군수업체로부터 이제 뭐 뒷돈을 받았다 이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메르켈이 나서서 지면으로 뭐 콜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를 하면서 올드보이들의 퇴진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콜 총리가 내가 나의 암살자를 불러왔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냉혹한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였었던 어리숙한 뭐 여성으로서 그 조명을 했었던 그런 평가들을 좀 불식시키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앙글라 메르켈 정치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가 막 80년대, 90년대니까 네. 이때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남성 중심의 중년 남성 중심의 정치가 있었고 그걸 막 테스테로스테론? 네. 그게 정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앙글라 메르켈이 어떠한 정치를 해왔는지가 굉장히 안 봐도 그려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제가 봤던 어떤 기사에서는 목소리 교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엔 독일이 너무 남성밖에 없었고 중년 남성 위주로다 보니까 그 톤 조절을 일부러 해서 톤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연습을 했었다라고 네. 하는 것들도 봤어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그 지지자들 지지층을 생각을 해보면 보수당의 대표로 계속 총리를 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다른 3인당이나 다른 진보적인 정당에 비해서도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을 하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여성상도 일견 강조를 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티 리더십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전통적인 가정을 네네. 안정적으로 이끄는 어머니상이잖아요, 사실.
무티가 엄마인 건가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배경에는 김인년이라는 자신의 그런 그 소속 정당이 보수당이고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는 또 과거에 여성 정치인이 흔치 않았었던 시절부터 생존을 해야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랜 정치 생활을 하면서 페미니스트니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대답을 안 하거나 뭐 회피하거나 했었는데 최근에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이면서 장기간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여성 문제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메르켈 총리의 태도 때문에 독일의 여성 운동가들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여성 총리인데도 여성의 지위 그 개선에 어떤 그 노력을 했느냐라고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메르켈 그 총리 임기 동안에 독일의 양성평등 순위가 6위에서 오히려 11위로 뭐 떨어졌다 뭐 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책을 찾아보면 그 연정 체제 안에서 뭐 그 3인당의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성 뭐 그 할당제랄지 이런 거를 도입을 하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 여성 정책을 등한시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너무나 가혹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내가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다 이거를 강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속당 보수당이라는 이런 그 지지층을 의식을 했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라고 분석을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주요 20개국 그 여성 경제 정상회의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메르켈 총리가 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타이틀로 나를 수식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계속 회피를 해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도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이제 그런 자처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뭐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근데 굳이 그 수식어를 계속 이제 피하는 거는 왜 그런 거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달 초에 뒤셀도르프에서 그 열린 그 여성 운동가 중에 한 분이신 또 치마완다 응고지 아리치에라는 분하고 대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처음으로 나는 우리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네, 그간 계속 뭐 그 임기 동안에 페미니스트라는 수식어를 회피했었던 메르켈 총리가 왜 갑자기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느냐. 이거에 드디어 이제 총리로서 내지는 그 기민련의 대표로서 그거를 벗고 개인적인 의견을 소신을 밝힌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편이 한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이번 그 독일 총선에서 아무래도 김인현보다는 3인당 후보가 총리 후보 호감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야당 그 좌파 야당의 뭐 정권이 혹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그런 유권자층의 그 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유정 기자가 이제 선거 관련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독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정 기자가 앞서서 독일은 어떤 정치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 메르켈 총리가 이번 총선거 결과에서 메르켈 총리가 몸담았던 기민당, 그 기사당 보수연합을 제치고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전문가들은 좀 의견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의회 독일 연방 하원 의석은 총 735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독일은 유연하게 의석수가 더 늘어나게끔 비례대표 득표를 더 많이 하면 늘어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735석 가운데 과반이 368석이거든요. 네, 뭐 3인당이나 기민련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진 못했기 때문에 연정을 꾸려서 368석을 넘어가게끔 해야 이제 정부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일단 근소하게나마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 독일 대통령이 총선 승리자인 3인당의 연정 우선 협상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3인당 주도로 정부를 그 연정을 구성을 협상을 그 시도를 하고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그 3인당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녹색당 그리고 같이 그 갈 수 있다고 보는 파트너 중에 또 강소 우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당하고 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장 높고요. 이렇게 되면 그 3인당은 적색, 녹색당은 그 녹색, 자유민주당은 노란색 당 색깔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호등 연정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녹색당이나 뭐 자유민주당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뭐 내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권한을 놓고 원치 않는다 해서 이 연정 협상이 깨지게 되면 연정 구성에 실패를 하게 되고 뭐 장기화가 되면 뭐 차순위자인 김인년에게 연정 구성 권한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김인년도 나름 그 계속 이 협상을 녹색당이나 이 자유민주당하고 계속 그 물밑에서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일단 총선 승리자인 3인당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네. 그 신호등 연정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만약에 3인당이 뭐 주도권을 빼앗기느니 그 차순위자로 가장 많이 의석을 확보한 김인년하고 대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여야가 같이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이게 연말을 넘어갈 거라는 뭐 예상도 있고 네, 이게 시기를 가늠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협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부가 연정이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독일 정책이나 아니면 EU 관련한 움직임도 달라질 거고 그게 또 국제사회는 또 영향이 이어지고 뭐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좌클릭을 한 것은 맞는데요. 16년 만에 보수당에서 그 3인당으로 정권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지금 3인당의 대표인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잘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전제하에 아무래도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당이나 뭐 이런 그 다른 좌파당의 그런 어젠다가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동시에 이 3인당 총리로 거론되는 이 숄츠 그 총리 후보는 메르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 정부에서 또 많이 벗어날까? 특히 중국과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연결성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독일 총선에 한국계 여성이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진출했다라는 기사도 이우정 기자님이 쓰셨던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예원 당선인이신데요. 그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아헨시 1선거구에서 그 비례대표로 3인당의 그 비례대표로 연방 하원에 최초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독일 정치 체제의 특이한 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헨시의 지역구 선거는 3위를 했어요. 이분이.
1등이 아니었어요?
네. 1등이 녹색당의 현역 의원인 그 올리버 크리셔라는 분이 1위였고 차순위도 기독민주당의 루돌프 헨케라는 또 역시 현역 의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지금 연방 하원 그 총선에 출마를 했었던 아주 되게 프리시한 인물이었는데 당연히 현역 의원들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인당이 정당 득표에서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그 정당 그 몫에 따라서 그 정당 명부 순위가 한 30위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회에 입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1987년생인데 그 독일 아헨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곳에서 뭐 대학 석사까지 마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민자 그 집안 출신인데 독일 의회에 그 입성을 했다는 점에서 뭐 이민법이나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서의 관심이나 이런 점에서 활동을 좀 주목을 할 만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 정치 혹은 독일의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앙겔라 메르켈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일일 배움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독일 하면 독일 차나 뭐 가전 브랜드 이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친숙한데 네. 독일 정치 제도까지는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았는데
관광지로서의 독일은 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 네.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독일 포함한 EU에서 요새 탄소 중립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 영향이 흘러 한국에도 다 오고 보고 있고 네. 우리의 정책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심들을 1일 1배움 하다 보면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방송을 들으면서 하기도 네.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제도하고도 또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유정 기자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네. 효능감 넘치는 네, 설명이었어요.
네, 저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유정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이유정 국제기자와 함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와 독일 그리고 유럽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방송에서도 읽어드리고 콘텐츠 제작에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